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윗의 시에는 공통적으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든지 영장으로 한 노래 혹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의 표제는 좀 특이하게 저작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신정왕국의 그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다윗이 인간적 욕심에서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였던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사무엘상 21장에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1장 445면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은 구국 영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그 최고 수장인 골리앗을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밝히 드러낸 여리고 여린 소년에 불과했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도박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아마 도박을 건다면 아마 모두 다가 도박사들이 골리앗 편에 걸었을 것입니다. 또 전쟁사가도 골리앗 손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전투였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함성 소리는 우리는 늘 기억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를 칭송하였던 그렇게 칭송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고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처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에 대한 그러한 성취의 조짐은 조금 더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전전긍긍하면서 여러 자구책을 만들어 도피해야 하는 그야말로 눈물과 한숨의 나날들을 다윗은 보내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쓰게 된 이 시편 34편 그 표제와는 좀 다소 거리가 먼 수많은 적대 세력과 환난과 여러 고난의 전투에서 승리와 자랑으로 등장한 찬양의 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고난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표제로 당연히 들어갈 법한 다윗의 승리 이런 표제가 붙어야 마땅한 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잘 표현됐듯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라는 표제가 붙습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34편을 쭉 집에 가셔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구구절절이 이건 다윗의 승리를 노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그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그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면은 참 이 시와는 좀 거리가 먼 고백과는 거리가 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몰아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제 도망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피할 길들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피신해야 될 그 처지까지 왜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을까? 도망가다 가다 갈 곳이 어딘고 하니 바로 적군인 블레셋 아기스왕까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지경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들통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뭐 블레셋까지는 피신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기스 왕 앞에서 장수들 앞에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신들의 장수를 죽인 그런 장수가 아니라는 것까지는 들통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좀 막아주실 수는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그 이방국들이 볼 때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야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저가 믿는 신이 여호와로라 그런 모든 그런 그 사건들을 분명히 목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방국들에 의해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왜 그를 그토록 방치해 두셨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거기서도 다윗이 피할 길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기스와 장수들 앞에서 돌변하여 이제 발각되어 이제 죽게 되자 돌변하여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묻히고 미친 척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연기력이 뛰어났다. 대종상감이다. 그래서 아기스와 장수들이 다 홀딱 속아 넘어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다윗이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나면은 아기스와 장수들이 그 연기력에 홀딱 넘어갔을까? 그래서 쫓아내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아기스와 여러 장수들이 그 다윗의 연기력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충분히 그 다윗이 미친 척한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기스와 여러 장수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고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사건에 다윗을 편드시고 다윗을 살려내신 일들을 정황들을 우리가 근거로 삼을 때 아기스와 장수들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하셨다. 그리고 구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맞췄는데 골리앗 이마에 박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몸에 돌이 박히거나 총알이 박힌다고 가정할 때 그 시속, 초속이 얼마나 돼야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돌이 이마에 박히려면 초속 얼마나 정도 될까요?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그 총알의 속도는 초속 1km입니다. 째깍하는 순간에 속도가 1km가 날아가요. 물론 공기 저항에 의해서 약 400m, 초속 400m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총알이 사람의 몸에 박히고 사람을 죽이죠. 네. 소리의 속도는 얼마예요? 초속 340m예요. 소리보다 더 빠른 것이 총알 속도예요. 자, 그러면은 물맷돌의 속도가 얼마가 돼야 이마에 돌이 박힐까요?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건 다윗 소년의 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물맷돌을 통하여 그 돌을 이마에 박히게 하셨다. 이런 모든 정황을 토대로 해서 바로 아기스와 그런 모든 장수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멀게 하시고 그로하여금 도망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멋지고 용맹스럽게 수치스럽지 않게 피할 길을 제시하시거나 열어주시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저 미친 척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한 국가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기에 앞서서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시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니고 있는 자아를 그야말로 진토와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죄의 가시와 자랑과 자아들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끌어내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그를 이제 호렙산에 부르시고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는 타질 않아요. 그래서 신기해서 모세가 다가가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옷을 벗어라? 아니에요. 신을 벗어라. 이 신이라는 것은 당시에 주인과 종의 구별을 짓는 유일한 품목이었어요. 네. 신발을 벗고 다녔다는 얘기는 노예요 종이라는 얘기고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얘기는 그가 주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인도에서도 12억 가운데 1억이 하리장 계급이에요. 바로 굉장히 하층 천민들인데 그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질 않아요. 천민들이고 종들이고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신분을 이 신분을 표현할 때 바로 의복도 주인과 종의 구별을 짓는 중요한 품목이 되지만 신발이라는 것도 주인과 종의 구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으나 오늘부터는 너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뽑아야 되는 것은 내 주인, 자, 죄의 모든 가시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뽑아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미치도록, 미친 척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얼마나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여호와를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많은 군사들 앞에서 또 이방 열방국들의 많은 시선 앞에서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결국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칼이 없어요. 자기 키와 방불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를 목을 칩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승리의 도가니에 쌓여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얼마나 칭송하고 그를 떠받칩니까? 용맹스러운 자로 그를 얼마나 추앙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과거의 행적과 충성과 헌신은 결단코 오늘의 다윗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음에 대한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위에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수는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행적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정말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그 충성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거의 행적들이 신앙들이 오늘의 신앙을 막내하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큰 걸림돌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런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내가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멤버로서 개척멤버로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많은 헌금을 했는데 네? 세상의 능력과 가치들로 자랑을 삼고 과거의 믿음의 행적들로 오늘의 신앙을 대치하고 만회하려는 그러한 오늘의 불충한 신앙을 위로받으려는 그러한 모순된 자리에 빠져들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주님을 향한 충성 열심 또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로 삼고 달리는 일에 방해가 되더라 말이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노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행적을 묻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의 주님을 향한 충정을 다 묻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실패도 하나님이 기억질 않으십니다. 묻어버리시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그 처지와 그 수치스럽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지금 내 자신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도록 깨우침을 주는 그런 역사가 더욱 크나큰 하나님 쪽에서의 배려요 사랑임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얼굴에 뺨을 맞아가며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하라. 너는 남을 구할 수 있을 때 왜 내 자신은 구하지 못하느냐.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 자타공인하는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안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주님 앞에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펼치시려는 선하신 목적과 뜻을 예수님은 알았기에 그 고통을 친히 감수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고통과 눈물의 여정 속에 있는 다윗에게 진리를 깨우치십니다. 이제 그를 한 국가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무엘을 통한 약속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심을 주시는 그 사실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뜻이라는 사실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강인함의 상징입니다. 그가 굶어 죽는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도 굶어 죽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이제 저는 재미있게 보는데요. 참 그 동물의 세계가 신비합니다. 그 젊은 사자가 이제 한 무리 암사자들과 새끼들을 무리들을 외부로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죠. 힘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그 특권으로 암사자들이 잡은 사냥감들은 맨 먼저 숫사자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사자와 새끼들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구역과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는데 약 3년, 길게는 4년밖에 되질 않아요. 또다시 젊은 사자가 외부로부터 오게 되면 싸워서 힘에 밀리니까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 숲으로 그 사자가 도망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젊은 사자가 예전에 그 암사자와 사이에서 낳았던 새끼들을 다 죽이고 또 자기 새끼를 태어나게 합니다. 또 3년, 4년 지나면 또 다른 젊은 사자가 와서 싸워서 쫓아냄을 당하고 이 쫓겨난 사자는요 사냥을 안 해요. 숲에서 그저 굶어 죽습니다. 네, 사자를 죽어요 그냥.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젊은 사자는 굶어 줄지라도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절대로 궁핍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서요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는 굶주림과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는요 가진 것과 소유한 것이 차고 넘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풍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에 등장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열악하고 궁핍할 수 있습니다. 외적 조건의 풍요로움과 풍부함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아니라 현재 다윗의 심령, 현재 그가 처한 상황에서 실로 극악을 치닫는 끔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 속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유롭고 풍요롭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과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자신의 온 영혼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하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등장하게 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죠?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과 힘과 실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부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오직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삼으신다는 사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너무나 민감해할 필요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자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항상 내 편에 서 계시는 동안은 우리 입술에서는 다윗과 방불한 이 34편의 동일한 고백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찬송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시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펼쳐지는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건, 또 내 인생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열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그 고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바로 여러분 인생 속에 늘 다윗의 이 시편 34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시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등장하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진정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고단하고 곤고하고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든든한 보호 속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정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다윗의 이 시편 34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찬송과 감사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고백하며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